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석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9절에 이르기까지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고난받는 종 혹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 혹은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지난주와 그 전주 두 주를 통해서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는 일이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의 놀람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두 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고난받는 종 혹은 종의 노래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메시아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52장 13절부터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메시아 예언이라고 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믿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 혹은 이 종의 노래에서 그 결론 부분에서 그 메시아의 아름다운 그 사역, 그 고난받는 종의 그 사역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결론 속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험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종의 만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앞에 10절을 자막을 좀 올려주시면 이 10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까지를 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를 두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는 이 종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종은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먼저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속건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양을 갖고 오거나 송아지를 데리고 오거나 아무튼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든 송아지든 이 짐승은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죽는가 하면 그 짐승 갖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죄를 졌어요. 라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속건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물 그러면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속건제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아무거나 집에서 안 쓰던 거 그냥 곰팡이 많이 들어 묻어 있는 거 그런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깨끗한 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점 없고 흠 없는 것. Spotless, blameless. 깨끗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예언을 할 때에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속건제물이다.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메시아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고 그리고 깨끗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10절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서 이야기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라고 했어요. 씨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이야기해요. 자손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8절에서는 그 앞에 부분 8절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의 후손은 끊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 끊기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완전히 제거당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시아가 고난의 종이 장가도 안 가고 그냥 죽었어요.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죽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저 제목은 끝났어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가문 저 가문은 끝났어 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가 돌아가시는데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후손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어도 한두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창대하게 있는 거죠. 그의 영적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열매, 결과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10절에서 재밌는 표현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했죠.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대충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대충 상식적으로 33살에 돌아가셨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으로 33세인지 한국식으로 33세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 33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긴 세월을 살았다 우리 얘기 안 하죠. 아무리 옛날이라도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고난받는 종의 날짜가 길다. 그의 날이 그의 인생이 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33년 살았는데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받는 종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으심을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장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니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을 쓸 때에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죠. 그리고 최소한 사도 요한은 봤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쓰는가 하면 살아있는 자다라고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I died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세세토록 살아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 좀 오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감동이 안 오십니까? 저는 이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 언젠간 죽을 거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향후 50년 이후에 살아계실 분이 우리 호민 형제 정도는 살아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나이가 50된 이상 되신 분 100세 되면 또 살아계실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써서 지금 70세 이상 되신 분 중에 50년 이후에 살아계실 분이 노이자 권사님 빼놓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노건사님 아멘 해야지. 아멘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감동으로 오는 게 나는 죽지만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안에 있다네요. 그럼 예수님 살아났으면 저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났다가 부활하고 났다가 한 10년 살고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8절에서는 그가 땅에서 끊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10절에서는 그가 씨를 갖게 될 것이고 그의 생활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10절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난을 당하고 죽고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런 장면은 정말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때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못 산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장사를 하는데 매달 매달 흑자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적자도 보게 되고요. 가게 렌트비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3년 일하고 프로모션 받고 승진하고 또 3년 일하고 승진하고 그리고 401k도 이렇게 잘 쌓여져 좀 있고 은퇴하고 나서 매달 한 5,000불씩 타박타박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요. 괴로운 일을 당해요.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집어넣으신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감수해야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가슴은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만족해야죠. 내가 성공하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상을 해 주신대요.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게도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라고 했을 때 이 존귀한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애매해요. 번역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죄송한데 앞에 자막에 영어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fore, I will divide him a portion.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With many. 많은 것과 함께 나누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존귀한 자라는 단어 대신에 많은 자와라고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다가 쓰임을 받는가 하면 강한 자에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많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귀신들을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많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귀신들이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 떼들이 강물로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있잖아요. 거기서 강한 자,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강한 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 강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상으로 고난받는 종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인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쉽게 말하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세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거든요. 그런데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쳐들어와서 그 강한 자, 마귀를 부시고 때려 부시고 그리고 소유를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면 저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여러분들이에요. 과거에는 마귀의 종으로 있었고 마귀의 자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점찍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와서 그를 마귀를 무찌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전에는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었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놀라운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하는 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상을 주셨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보상이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거기에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도 같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구속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12절에서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 종이 희생당한 종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고난받는 종 혹은 종의 노래의 결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12절의 이 후반부는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결론 중에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에 이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12절을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우리 예수님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언덕에서 외롭게 혼자 계실 수도 있었는데 양옆에 강도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범죄자처럼 강도들처럼 못쓸 짓을 했던 저 악한 사람들처럼 취급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도는 바로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그 순종의 열매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고 그리고 죄를 짊어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우리 좀 살펴봐야 돼요. 앞에 자막이 있을 거예요. 네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기 영혼을 죽음에 내어주었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요, 1번부터 3번까지 영어로 한번 보시면 과거형이에요. He gave, was counted, bore, 과거형이죠. 그런데 네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Praise. 현재형이에요. 앞에 세 가지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강도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신 것은 단번에 끝낸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일을 과거에 완전하게 이루어주시고,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것은 지금도 범죄자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범죄하고 살잖아요. 거짓말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 잘 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자녀가 티네이저 때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방탕하고 막 그럴 때,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머니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철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거보다도 더 헌신된 모습으로 희생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취, 예언의 성취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종의 노래를 단순하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만 적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하셨고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졌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종의 노래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이제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주일이 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그냥 또 한 해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지내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되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 예수를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돌아옵니다.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 사랑